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바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요. 7년 반 동안 왕노릇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한 채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간에 어떤 지역은 아마 블레셋이나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지금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아브네일을 중심으로, 아브네일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가지고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사울의 남은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세력을 구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고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스보셋은 2년밖에 왕노릇 못 했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거죠. 이 연대의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마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도 아마 다윗이 전체 왕이 될 때까지 아마 5년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게 앞에 기간인지 뒤에 기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하튼 사울이 죽고 난 뒤에 혹은 이스보셋이 죽임당하고 난 뒤에도 전체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 될 때까지는 7년 6개월이요. 이 7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라 2장에서도 7년 6개월이다, 5장에서도 7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년 6개월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전체 이스라엘을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 5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모든 지파가 나와가지고 스스로 다윗 앞에 굴복할 때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이요,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왔다 그러는데 5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나왔다고 그래요.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장로들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대표들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가 먼저 나왔다고 말하는 걸 봐서 아마 전체적인 여론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 이 여론이 아마 충분해지고 난 뒤에 아마 이스라엘 장로들, 이 어른들은 아마 마지 못해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렇게 스스로 나와가지고 다윗 앞에 굴복할 때까지 다윗이 기다린 거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대단히 소극적으로 기다렸어요. 물론 싸움이 한번 있기도 했죠. 우리가 사무엘라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브넬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기브온까지 온 거예요. 기브온은요, 이게 예루살렘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까지 거의 온 거예요. 그래서 막으러 나간 것이지 뭐 이게 아브넬의 군대와 적극적으로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이 전쟁을 승리하면서도 끝까지 죽여가거나 이러지 않고 적당한 데서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권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남은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아브넬이 귀순하려고 할 때 다윗은 포용정책을 써가지고요, 아브넬 아주 넉넉하게 받아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대항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기도 했지만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암살당한 아브넬을 아주 극진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금식하고 울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브넬의 세력 내지는 사울의 남은 세력에 대해서 아무런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베어온 사람들을 처형해가지고 자기는 사울의 남은 세력들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7년 반을 기다린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그리고 아브넬이 세력을 구축한 뒤에도 왜 이 사람들과 열심히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울은요, 왕권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왕권에 좀 이게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사울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왕권.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이렇게 어떤 성취지향 시대, 아니면 요즘처럼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요즘처럼 뭔가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뭔가 이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래서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일러서 성공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한때 교회 안에 유행했던 말 중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할 때 그 CCC에서 막 구호로 외쳤던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헤아려서 그 뜻을 받들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막 열심히 달려가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목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걸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 뭐 그거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어떤 때는요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설교를 하더라도 박용태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세상에 많고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를 굳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천군천사 시켜서 하면 훨씬 더 완벽하게 잘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까요? 사실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우리한테 어떤 짐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인데 우리 애들 어릴 때 제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 애들이 이제 아빠 가방 받아준다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들어가면 안아주기는 해요. 이게 집에 들어가면 큰 아들들이 저를 안아주는데, 이런 그런 아빠 잘 없어요. 이 자녀들을 안아주는. 예. 자녀들에게 안기는 아빠 잘 없다고요. 훌륭한 아빠예요. 누가 아멘 하셨나요? 근데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제가 밖에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제 가방을 받아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요. 제 가방을 다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와가지고 아빠 가방을 받아주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방을 맡겨요. 애들이 들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런데 거의 제가 드는 거예요. 애들이 달라붙으면 더 불편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밖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가방 받아주려고 하고 저는 애들에게 가방을 맡기는데 거의 제가 다 들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달라붙는 그게 더 귀찮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이의 행복, 아빠가 집에 왔는데 가방 받아준 아이의 행복, 그리고 그 아이가 가방을 받아주는 것을 즐기는 아빠의 행복, 그것이 사랑. 얘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아빠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고 아빠는 아이가 가방을 받아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다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 혹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명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명을 짐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주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제일 재밌는 거, 제일 행복한 것이 아이들이 나와서 춤추는 거 보는 거예요. 유치부 애들 춤추게 하면 이놈들이 춤을 추는 놈도 있고 돌아서서 저를 보는 놈도 있고 또 별의별 춤을 잘 못 춰요. 그렇지만 나와서 뒤뚱거리는 게 그게 얼마나 이뻐요. 이쁘거든요. 왜 이쁩니까? 다 우리 자식들인 거예요. 우리 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애들이기 때문에 예쁜 거거든요.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엄마 아빠에서 공동이 흔들면서 춤추는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뭔가 완벽한 뭘 만들어내라고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일을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 하 2장을 보면, 엊그제 묵상했던 사무엘 하 2장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가장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글락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유다 안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질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두 가지. 우선 여쭈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중요하고 어디로 가리까 질문하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다 알 수도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하나님이 불편하실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불편할까요? 여러분, 아기들 손잡고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 손잡고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와, 이거 일부 예배 때 없었던 사진인데 방송실에서 준비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방송실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여러분, 저렇게 걸을 때 아이가 불편할까요? 부모가 불편할까요? 부모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자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부모, 아이 손잡고 걸으면 부모가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이 더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손을 잡고 걷습니까? 여러분, 뒤뚱뒤뚱 걸음도 제대로 못 걷지만 그 아이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죠. 그렇게 뚱뚱뚱 걸어가는 걸 보는 게 즐거운 거잖아요. 우리가 잘 걸어서,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걸음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과 박자 맞추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놀고 깔깔거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우리를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그렇게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지난번에 에베소서 묵상할 때도 에베소서 5장 10절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게 한 구절 딱 있어가지고 살짝 넘어갔는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런 거를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점수 매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할 것을 기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눈을 맞추고 걸어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묵상할 때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박자 맞추며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표를 좀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 뭐 신앙생활도 도움이 안 된다. 기도도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움이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전에 발과 세례가 서 있는 거 봐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 병이 든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발과 세례가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발과 세례가 왜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 발과 세례가 너무 많아서 사실 문제예요. 발과 세례의 특징이 뭐겠어요? 발과 세례 신이에요. 어떤 신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신인 거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고치시는 신 아니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 내 욕심을 채워주는 신, 내 꿈을 이루어주는 신이 발과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발과 세례를 섬겼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데 도와달라는 거죠. 부자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뭐 이런 게 다 바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질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이 꿈을 이루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꿈을 이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도해서 꿈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오늘날 여러분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간증할 만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느냐?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덕분에 왕되어놓고 사울이 하나님 덕분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왕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왕권에 걸림이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 높 제사장 일가도 다 학살해버릴 수 있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적극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적극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확인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금방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막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 다 알아요. 아브넬도 알고 오늘 백성들도 알아요. 야, 니들도 다 알잖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어. 내가 사울을 뒤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제거해 버리려고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넬을 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상을 주거나 아니면 이스보셋의 머리를 빼어온 사람들에게 상을 주거나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사사기 묵상했을 때 사사기 마지막 장면이 뭐였던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냐민과 싸우려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한 번도 그렇게 모여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과 대항하기 위해 싸울 때 4만 명 모인 적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과 싸워가지고 베냐민 600명만 남도록 진멸, 거의 진멸. 이방인과 싸워야 될 사람이 이방인과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항하여 싸우고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될 사람들이 세상과 죄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40만 명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남은 세력과 싸우려고 했더라면 사사기의 재판이 되었을 거예요. 사사기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지 몰라요. 다윗은 만약에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은 권력은 장악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왕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윗은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도 많고 다윗도 잘못한 것도 있고 다윗도 자기 일을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술수를 쓰기도 하고 사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요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즉각 무릎 꿇고 다윗은 자기 잘못이 들통나면 금방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그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하여 하여튼 자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왕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오늘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대로 하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던 이런 소극적인 모습, 이런 소극적인 모습. 사실 이것이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은 뭐든지 자기 의지대로 하는 아니고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7년 반이 걸렸어요.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오래 걸렸죠. 7년 반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사실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기다린 거죠.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보다 기도 앞서지 않는 한번 다시 해볼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윗이 여부스를 물리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루살렘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왜 소돔을 침략하고 롯 잡아갔던 북방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거기에 제일 먼저 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이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지역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가나안에서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일곱 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스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6장 63절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부스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같이 살았어요.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호수아서가 유다 족속을 이야기하고 사사기가 베냐민 자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하고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부스가 상당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체가 여부스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에 세운 성벽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부스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의 산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산성이 아주 강력한 성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장애인이라도 니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니들은 절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여부스를 정복한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보시면 사무엘하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다윗의 궁궐에 들어올 수 없어. 뭐 이런 말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우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희를 다 물리칠 수 있다.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 올라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을 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작전이 나왔는데 이 물 깃는 데는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면 이게 예루살렘은 산성이고요 거기에는 우물이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기온샘에서 물을 길었는데 기온샘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시대 때부터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길을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가나안 터널이라고 나와 있는 가나안 시대의 수로가 있는데 지금은 저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터널은 히스기야가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쪽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판 터널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답사의 여행을 하면 그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기온샘에서부터 딱 나오는 데가 실로암 못이에요. 신약성이 실로암 못 나오죠. 그게 히스기야 터널에서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나오는 곳이 실로암 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실로암 못이 없, 실로암 못도 없고 히스기야 터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터널은 히스기야 때 판 거거든요. 이때는 여부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워렌 수직 터널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발견했기 때문에 워렌 수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거는요 가나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한 12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12m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깃는 데를 통해서 아마 저 구멍을 통해서 아마 이게 선봉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마 뒤에서 싹 뭐 성벽을 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 본문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부 사람을 물리쳤는데요. 그 역사적인 흔적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여부스 정복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여부스 정복이야말로 다윗이 출애굽 세대나 가나안 정복 세대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이루어낸 지도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가실 때 그 가나안 다 쫓아내야 돼요. 여부스를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도 못하고 사사 시대에도 못하고 심지어 사울이 40년을 왕노릇하면서도 해내지 못한 일이에요. 옛날 앞선 세대가 이루어내지 못한 수백 년 동안 이루어내지 못한 그 일을 이제 다윗이 이루어낸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였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다윗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차지했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여부스를 물리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비로소 그 과업을 완수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거는 다윗은 사울에 대항해서는 싸우지 않아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항해서는 싸우지 않아요. 이방인에 대항하여 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거든.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에베소서 묵상할 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뭐 그런 거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본 적이 있는데 뭐가 적이냐?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세력,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방인들을 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부스에 대항하여 싸우고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회복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그런데 사울 같은 주권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는 그런 왕인 거죠. 자기를 위한 직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능력, 뭐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별것 아닌 줄 다 압니다. 속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별거 아닌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난 체하는 사람은 잘 대접해주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잘 대접해주고 다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재능, 직분,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라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라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인 줄 알아야 돼요. 사울은 자기를 위한 왕노릇 했는데 다윗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싸우는 일꾼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체면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하여 가는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강성함을 목표로 달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강성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울은 강성한 왕이었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폭군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별 볼 일 없는 왕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마지막 싸움 외에는 패배한 적이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강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강성함을 누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 많은 세월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7년 반을 기다려야 했다니까요. 강성함은 결과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삶의 뿌리예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뿌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까지 다윗이 고생 많이 했어요. 답답한 시간이 많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요,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세월을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거를 우리가 시편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속상할 때 많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윗이요, 다윗의 삶이 다윗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심지어 사실 이 여부스 정복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게 요압이거든요. 요압.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묵상한 데 보면 다윗의 포용 정책에 반응한 게 요압이고요, 아브넬 암살해가지고 다윗을 사실 좀 어렵게 만든 게 요압이고요, 통제가 안 돼. 요압은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도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또 요압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고 진짜 도움이 되는데 그 사람이 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떼어낼 수도 없어요. 이거 쫓아낼 수도 없고. 이거 뭐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고단함이 있다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마음대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많은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 끌어들여서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도 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배웠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왜 100살이나 되어서 아들을 주셨겠어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다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거 배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뒤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목표를 세우고 막 정신을 달려가서 그거를 이루어내는 거, 그거 성공 아니고, 내 삶의 진짜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강성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 원칙 지킨 거죠. 그래서 사울하고 싸우지 않고 사울의 남은 잔적과 싸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싸우지 않고 때가 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하여는 싸우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는 싸우지 않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